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말씀으로 본문 잡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린 지 이제 48주간이 지났고요. 이제 4주 28일이 남은 시점입니다. 저는 이 시즌이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반성하고 또 계획을 세우기에 합당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평가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피드백의 기간이 없으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시간은 계획을 세우고 다짐하고 각오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면서 이 계획에 주님 은혜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 시간 가지고 그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성탄절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부모 입장에 있는 성도 여러분 잠시 한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부모가 안 된 분들은 조카나 아니면 뭐 사랑하는 그러한 아이가 있다면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난 11개월 동안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될까요? 물질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시간과 수고뿐만 아니라 염려와 사랑과 기도 그까지 포함해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11개월 동안 지금 12월 첫 주니까요.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가 부은 또 마음에 챙긴 그 사랑과 염려와 기도 그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자, 7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그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돌봄과 챙김의 대상이었어요. 그 7살짜리 딸에게 지금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엄마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뭘 해줬지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봐 라고 물어보면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면서 엄마가 밥을 해줬고 엄마가 이것을 도와줬고 한 5개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안 나서 아이가 당혹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면서 힘들어해요. 우리는 산만큼 챙겼는데 잠시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죠. 지난 11개월 동안 주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챙기셨을까? 기억되는 일이 얼마나 있었어요? 얼마나 많아요? 오늘 누가복음 17장에는 주목할 만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저는 이 본문이 새해를 맞기 전에 한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일단 펴놓으시고 북쪽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경계에 한 마을이 위치해 있었는데 그곳에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거주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지금도 상당히 차별해서 격리하고 있고 위험한 병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엄청나게 열악했을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나병 환자들을 하늘이 내린 저주의 벌을 받았다 해서 격리시켜 살게 했죠. 레위기 13장에 의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나병 환자가 접근하거나 아니면은 이 나병 환자 거주 지역에 외부인들이 방문하는 경우이거나 간에 상관이 없이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려서 상대방이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규정해 놓았어요. 이렇게 고함을 쳐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있는 곳에 건강한 사람이 접근하면 여기 부정한 사람이 있소라고 하려는 의미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unclean, unclean 하고 고함을 쳐야 됐어요.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몸이 망가지면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가족과도 인연이 끊기고 자식이 있지만 자식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사느냐? 적선과 구걸과 도둑질로 연명을 해요. 그렇게 격리되어 살다가 그곳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나병 환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왜 멀리 서요? 일반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멀리 서서.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만지기도 하고 대화도 했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 관습법상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들이 사는 나병 환자 마을을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반인들에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볼륨을 올려서 그렇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품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하고 불렀을 것입니다. 14절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요. 보시고 이러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희한하죠? 남을 입을 찌어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의 역할은 나병을 진단하고 격리시키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난 경우에 정결케 되었다고 선언하는 일만 해요. 제사장은 치유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진단하고 격리하고 나중에 진보가 있으면 나았다고 선언하는 그 역할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10명의 환자가 즉시 제사장이 거주하는 곳으로 출발하는데 걸어가면서 보니까 가려움이 더 이상 가렵지가 않은 거예요. 피부가 끈적거림이 있던 곳이 갑자기 마르는 그 증상이 느끼면서 깨끗해짐을 체험합니다. 아, 나병에서 내가 노련함을 받았구나. 15, 16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신의 몸에서 저주스러웠던 그 나병 증상이 확 없어지는 것을 느끼고 나사렛 예수께서 과연 내 몸을 온전케 하셨구나. 과연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영혼 깊은 곳에서 용솟음 치는 어떤 무언가를 느끼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지듯 쓰러집니다. 아마도 감사의 눈물을 쉴 새 없이 흘렀을 것이고 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쉴 새 없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가가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목례하거나 아니면 뭐 악수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작은 디테일에 주목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약 한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유입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의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분명하게 유대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인데 외국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그러면 이방인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난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아주 형편없는 자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은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을 써요. 요한복음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저거 사마리아 사람이다. 혹시 요한복음 읽으면서 그 눈치챈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저거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낙인을 찍으면 유대인들 보기에는 그러한 가치 없는 존재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참 재밌어요. 나병 환자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 나병 환자도 있고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도 있어요. 나병이라는 그 천형 때문에 하늘이 내린 저주스러운 이 질병 때문에 이 사람들 섞여 삽니다.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그 구분 없이 한 동네에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이방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너희가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그 아홉은 유대인 출신의 나병 환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요. 나병이 자기 몸에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치유에 놀라워하고 이러한 기적적인 선물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에 너무 반가워서 이제까지 격리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어떤 곳에 격리되어 있던 그 삶들, 지긋지긋했던 그 삶들, 그것이 자기가 정상적이 되었으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알리고 싶었었겠어요. 제사장에게 물론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확인하는 즉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 마음 알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감사와 감격을 표현한 이 사람에게 준비된 선물이 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것을 끌어내는 힘이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뭔가 남아있습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다른 아홉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나병이라는 육신의 질병의 어떤 치유뿐만 아니라 이것도 구원이에요,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는 말은 어떤 것에서의 구출 의미예요. 자, 그런데 나병 환자로 살면서 사람들의 외면과 배척으로 말미암아 생긴 굴욕과 상처, 자신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학대하면서 망가뜨린 그런 내면 세계, 이것을 온전히 치유함,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차원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라고 물으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까지도 라고 포함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그 나머지 아홉에 대해서 섭섭한 그 마음으로 그들의 감사를 모르는 태도를 꾸짖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체를 묵상하면서 그들에게 더 줄 것이 있는데 더 줄 것이 있는데 하는 안타까움을 저는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이 사랑에 반응하는 그 삶의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구절이죠. 신명기 11장 11절 12절 암송을 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 놀라운 약속을 선언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셨을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까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땅으로 간다. 그곳의 지형은 애굽과 다르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었다. 이제는 다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너희는 나의 소유이다. 내 백성이므로 내가 지키고 책임질 것이고 내가 공급할 것이다. 이게 이 말이에요. 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주님의 눈이 내 삶 가운데 한순간도 예외 없이 그의 백성을 챙겨주셨을 것이다.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자녀의 생각에는 다섯 가지 정도 나열하니까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다섯 가지만 한 거 아니잖아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주님의 눈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을 것이다. 이게 합당한 추론이잖아요. 이전 세대 어른들의 자녀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더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 밥 안 굶길 것이다. 지금은 그런 걱정, 뭐 밥을 못 먹다뇨. 우리 앞에 어른들 세대에서는 그런 말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 밥 안 굶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 교육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자기 새끼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의 눈이 너의 삶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내 삶에 그렇다면 과연 지난 11개월 동안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사할 그리들을 가만히 세워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 지점에까지 오게 될 수 있었을까? 나는 주님에 대해서 이거 구하고 저거 구하고 안 이루어진 게 많아서 좀 불만족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일들을 성실하게 많이 하셨다고 그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것이 주 생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뭐 자전거 사달라고 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안 돼 라고 말한 그것이 지금 그의 생각을 계속 사로잡고 있고 칭얼거립니다. 엄마 아빠가 1년 동안 너에게 해준 건 뭐지? 난 몰라. 엄청난데. 자전거 하나 그것 때문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섭섭한 거예요. 그것이 해결돼야 속 시원한데 그거는 안 해주고 엉뚱 가서 물으니까.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주께서 우리 삶에 하신 일이 참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헤아리지 않으면은 없는 것 같이 여겨져요. 그래서 지금 이 시즌에 이 시점은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 회고해보는 것이 지혜이다.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이 있었나? 구하는 그것만 달랑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구하는 그것만 기도로 달랑 받았다.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의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만 달랑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녀를 키우는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구하는 것보다 늘 더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었고요. 내 개인의 삶에서도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 개인의 삶에서도 한 1년을 회고해 보았더니 제가 필요했지만 구할 생각하지 못한 것들 참 많이 주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훨씬 더 많이 떠올랐어요. 고개 숙여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영역이 헤아려지는가, 이런 부분을 놓고 감사했는가, 아마 부족한 부분에 대한 원망과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심장 박동은 매분 평균적으로 72회 정도 뛴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한 10만 번 정도 심장이 쿵쿵 하면서 이제 뛰는데 분당 5리터의 그 피를 몸속에 공급하니까 엄청나게 분주하게 일어나는 거죠. 심장이 빨리 뛰는 것도 위험하지만 심장이 느리게 뛰는 것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 심장이 50 이하로 이렇게 천천히 뛰면 그리고 또 어떤 증상이 가미되면 심장 인공심장 박동기를 답니다. 왼쪽 가슴에 앞가슴 부위에 3cm 정도의 피부를 절개해가지고 피부 밑에다가 납작한 전기가 부착된 그 기계를 부착해요. 주위 사역에 보면은 핸드폰 사용 시에는 박동기와 15cm 거리를 유지하고 이게 들어가 있으면은 15cm 떨어져 있어야 돼요. 자석이 있고 이 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하고 이식된 방향의 반대쪽 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쪽으로 전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이식된 쪽에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의사항이 있어요. 심장이 느리게 뛰어서 인공심장 박동기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도 한 6, 7년 만에 안에 배터리를 갈아야 돼요. 그럼 다시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절개를 해서. 심장 규칙적으로 뛰는 사람 보면은 부럽단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건강한 심장 주신 것을 많은 경우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감사 제목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에 의문을 같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 지금 부족한 것, 채워지지 않는 것, 충족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도에 나아가잖아요. 소위 말해서 뭔가 unhappy해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충족되지 않은 것 있지만 채워지지 않은 것 있지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텐데 그것이 먼저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도 서두르지 말고 기도에 감사함이 있도록 유지하라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이 더해지면 파워가 나옵니다. 성급하게 알아야 될 것만 알지 마시고 내게 무슨 일을 해 오셨는지를 그것이 한 30초라도 좋으니 좋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주님을 높이는 가운데 다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 영역으로 말씀드리고 이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까지 내 삶에 일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적 특권과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지금 내 상황을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을 이루실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메시지 맺겠습니다. 이제까지 내 삶에 일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질문해 보십시오. 올해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험으로부터 내가 구출받았을까? 우리 아이들이 위험으로부터 몇 번 구출받았을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고에서 아슬아슬했던 기억이 나는 몇 가지 케이스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일까요? 훨씬 많은 숫자, 눈치채지 못한 사고, 위험에서 보호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새끼소의 미숙함에 맞추어서 걷는 어미소처럼 감당할 만한 정도로 나와 멍에를 메고 함께 그러시는 그 주님, 혹시 그것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저는 주님이 저를 많이 봐주시는 것을 느끼거든요. 정말 많이 봐주신다. 너그럽게 많이 봐주신다. 너무 많이 참아주신다.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의 학교에서 섬세한 손길로 인도하실 때 생각보다 주님께서 많이 기다려주시고 많이 참아주시고 그리고 내 수준에 맞게 나의 미숙함에 맞추어서 함께 보폭을 옮겨주시는 그 주님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적 특권과 은혜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보다 못 살았을 것이고 어떤 건강 체크 환경도 훨씬 열악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에 줬습니다. 이 명령을.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질병도 훨씬 많이 걸렸고 질병 걸리면 거의 다 죽음으로 연결된 그런 거예요. 치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권면을 주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데, 조건이 안 좋은데 범사에 감사하라 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님께서 충만히 지배하는 가운데 기쁨을 주었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근데 그 근거 가운데 제가 믿는 그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온 우주의 데스티니를 뒤흔든 그 부활 사건이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동일하게 부활 사건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며 나는 이제 엄청난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 그것 때문에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거예요. 이것은 저는 선박이 바다 물결에 흔들리지 않는 그 육중한 닷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내 자신의 영혼에 이 닷이 내려진 것 같은 그러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흔들립니다. 스마트폰 새 것을 아주 사가지고 자랑스럽게 막 이 기능이 있다 저 기능이 있다 이것을 싸게 샀다 그랬는데 일주일 뒤에 누군가가 뭐 블랙 프라이데이인지 뭔지 절반값으로 샀대요. 그 절반 값으로 샀다라는 그 소식을 듣기까지는 내가 행복했는데 갑자기 바보처럼 느껴지면서 그 행복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도 친구들에게 맹함 돌리면서 성공했다라고 괜찮다고 할 정도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동창을 만났는데 아주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녀, 배우자, 소유, 외모, 뭐 은사, 내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는 것은 정말 무수해요. 그런데 내가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로또를 한꺼번에 다 맞은 것 같은 그보다도 훨씬 그 더 큰 차원의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행운의 주인공이라는 이 사실이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안에 가득 다가올 때, 예수 안에 이 사건 때문에 나의 부여를 느낄 때, 그때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를 과거 같으면 부러워할 만한 이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결이에요. 저는 이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자주 많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할 때마다 더 많이 경험했을 것이고 우리 세대에도 이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기도를 통해서 선을 바꾸실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사위이고 한 사람은 장인이에요. 야곱이라는 사위를 라반이라는 그 장인이 아주 형편없이 사기를 치면서 대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1장 그 사건을 알고 있죠. 그래서 사위 야곱이 재산과 가족을 데리고 라반으로부터 도주하기로 결심하고 3일 정도 도주했을 때 일입니다. 화가 끝까지 난 장인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말씀에는 무기를 챙겼다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을 동원해서 잡아 죽일 생각으로 그 사위 야곱을 7일 동안 추격합니다. 그리고 붙잡습니다. 창세기 31장 23절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그는 야곱입니다. 그때 쫓아가, 그 히브리어 단어가 쉬지 않고 추격하다라는 뜻의 라다프 동사입니다. 라다프, 추격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두고 사냥개가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리는 그때 그 동사를 라다프라고 합니다. 이 동사가 쓰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23편 6절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할 때 이게 라다프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 동안 지속된다고요? 내 평생에. All the days of my life. 내 평생에. 매일 내 생에 쉼 없이, 예배 없이, 휴무 없이 모든 순간. 신명기 11장 11절에 표현에 의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런 의문이 든 적이 있습니까?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는가? 주님의 선하심이 매일 매순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복이 내 삶 매순간의 실제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고,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지금은 감사의 시간입니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분을 더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흔쾌히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 아십니다. 그것은 잠시 접어두시고 하나님 앞에 주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나에게 선하셨는지 그것을 세워보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은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이것을 준비해서 같이 하고자 했는데 일단 언젠가 같이 하기로 하고요. 아는 멜로디일 겁니다. 근데 영어로 된 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거죠.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Count your blessings. 영어 원 가사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Name them one by one.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가면서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Name them one by one. Count your many blessings. 많은 축복들을 세어보아라. See what God has done.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Count your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Count your many blessings. See what God has don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이어서 떨어지는 폭포수처럼 쉴 새 없을 정도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셨으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압니다. 근데 생각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배후에서 일어난 모든 주님의 개입하심과 챙겨주심을 내가 조금 조금씩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많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합당한 감사를 올리기를 원하며 내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필요가 있고 충족되지 못한 영역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성실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끌어 오셨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복을 세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기억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내 입으로 이름을 붙여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즌에 주성께서 친히 각인을 찾아가셔서 이 작업을 해 주십시오. 감사와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감사와 함께 주님께 또 한 해를 부탁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